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소문났어요. 뭐 그냥 목소리를 크게 키워가지고 그냥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 통성 기도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쓰이는 말이 되었어요. 통성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뭐 특별 기도, 특세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교회는 쇠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 19절까지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1차 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또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오늘 다시 우리는 바울의 기도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설교를 잘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어눌한 편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열심히 쫓아다녀서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을 들어보면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왜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시대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동일하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회사에 가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꼭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눈치만 살피고 윗사람의 뜻만 무엇인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회사는 그렇게 하다가 뭐 출세할 수도 있고 또 눈에 눈 밖에 나서 쫓겨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이 뭘 구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모르고서는 도저히 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냐죠.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예배한다. 그렇죠. 주님이 받으셔야 예배고, 주님이 들으셔야 기도고, 주님이 기뻐해야 교회지.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뭐 많이 모인다고 뭐가 되나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뭘 구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교회는 그 당시 바울이 구했던 것, 그걸 우리도 동일하게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안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름은 곧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존재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뭐 용돈이나 좀 주고 필요한 거 좀 주머니나 채워주는 분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의 기초, 이 세상이 호흡하고 이 세상이 기동하는 모든 것들의 연원,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3장 1절 이하부터는 중간에 본인이 이게 간증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혼란스럽게 짜져있는 서신서예요. 잠깐 기도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간증하다가 또 기도. 저는 그가 에베소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랬다고 믿습니다. 뭔 얘기를 좀 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생각에 붙들린 것이죠.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이직 교회 문제는 뭔가? 이 시대 교회는 뭔가?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는 문제가 뭔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느라고 어제 진짜 말씀 정리가 안 됐어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설교가 부족합니까? 건물이 부족합니까? 재정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면 답은 자명합니다. 베이직 교회가 부족한 것은 제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죠. 주일 설교 준비하려면 8시간 준비해라. 그리고 8시간 기도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8시간 넘게 준비하죠. 기도는 10분의 1은 할까요? 오늘날 한국에 설교자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위대한 신학자죠, 선교자죠, 전도자죠, 목회자죠. 그러나 그 어떤 호칭보다도 그런 위대한 기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놓고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이 떠올랐을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 교회 성도들 말고 당신 교회 교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뭐 기도하죠. 그러나 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하죠.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 교회만 위해서 피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이름 몇천 명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기도도 되지만 안 그러면 기도 됩니까? 요새 우리는 다 뭐 미디어 충만해요. 모든 목회자들이 미디어에 앉아가지고 뭐 미디어 서치하고 무슨 뭐 미디어 보느라고 정신없겠죠. 이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농간에 가장 노란하기 쉬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끄고 정말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게 교회의 존재가 달린 거지 뭐 다른 데 달려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 서서 기도 이런 포즈로 잘했죠. 동네 의기에서 사람들 다니는 데서. 그러나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신약시대, 특별히 교회로 오면서 무릎을 꿇는 기도가 많이 생겼어요. 뭐 야고보 같은 사람은 하도 무릎을 꿇어가지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는 친근감을 잃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무릎이 잘 안 꿇어집니까? 저는 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다가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다가 기도를 하는 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도하는 걸까요? 감옥에 갔더니 뭐 할 일도 없고 주로 시간이 남고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지금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거기 가도 기도 잘 안 합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쓰다가도 문득 기도가 생각나니까 지금 기도문이 삽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느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그는 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무슨 뭐 이런 뭐 예? 유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크심을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가 아하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지. 이 세상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공교회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터져나온 기도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기도 시작합니다. 자, 16절 첫 번째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16절이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속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속사람, 이 단어는 사도 바울밖에 신약에 쓰지 않습니다. 유독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 군데서 쓰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하고 이 세 군데를 찾아볼 텐데 오늘 이 속사람의 경위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까지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결과,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한 결과 그는 속사람을 발견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속사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속사람, 그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이 속사람과 내 옛 자아, 옛 죄성의 깊이 물들어 있는 옛사람이 싸우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걸핏하면 속사람이 져요? 새 사람이 옛 사람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런 탄식이 터져나왔던 사람이에요. 왜 속사람이 나한테 생겼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자꾸 죄성에 끌려가나? 이런 걸 느꼈던 사람이죠. 자, 한 번 더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날마다 겉사람에 질지라도 겉사람은, 우리가 속사람을 붙들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점점 낡아지겠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그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존재가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 낙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도 낙심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겉사람 이런 건 날마다 쇠퇴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속사람은 날마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속사람이라는 말을 썼지만 요한은 이 속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새로 거듭난 새로운 심령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그는 아이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므로서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속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드려서 속사람을 우리한테 잉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도 속사람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셨지만 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속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속사람이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속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모르는, 그 겉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겉사람을 채우는 대로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과 모든 관심을 겉사람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릴 길이 없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속사람으로부터 찾고자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잉태케 하는 것, 그래 그는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안에 잉태된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항상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원수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세상이 풀어가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까지 몰려왔습니까? 모든 것을 겉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명 행태가 바로 이런 걸 초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속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장로한테 편지를 쓸 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지금 영혼이 잘 되는 것, 비록 영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지금 겉사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 지어놓고 나서 크게 짓고 나서 안 차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죠.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속사람이 잉태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면은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평강을 맛볼 것이요,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33절을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로 이깁니까? 우리가 세상을 체력으로 이깁니까? 지력으로 이깁니까? 속사람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따라서 그 속사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곁길로 빠지고 마는 것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늘 이 속사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 선교의 길, 3차 선교 여행까지 완주할 수 있고, 로마에서 그는 끝내 목이 잘려 죽지만 어쨌든 그는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구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그가 속사람이 생기고 나서 구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구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그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그가 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그 전에 한 번도 구해보지 않은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그가 말이죠, 1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난리가 났죠. 안전베인을 세웠으니까. 야, 바나바는 제우스고 너는 헤르메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그 집안 죽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버려두고 사람들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제자들이 와서 죽었나 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돌에 맞고 정신 차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가 속사람으로 이 일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뭐 체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가면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가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해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목숨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귀한 게 아니다.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그거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1장 29절이네요.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면제받거나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거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이 합당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견딜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저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고난도 대비될 수 있도록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디모데를 향한 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없어도 된다는 복음, 거짓 복음이 얼마나 횡행하느냐고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몰리냐고요. 197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그 전도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짐 베이커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냥 그 미디어 사역의 원조예요. 짐 베이커가. 그 사람 뭐 별 그 오프라인 처치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매일 설교를 하는데 텔레벤젤리스트라고 그랬어요. 돈이 워낙 모여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성추문과 결국은 금전적 사고를 일으켜서 감옥에 가서 45년 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새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서 그 감옥에서 펴낸 책 제목이 I was wrong이에요.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고난 다 받으셨다,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던 엉터리 복음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나는 성경을 읽고 나서 끔찍하게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기가 전한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회개했어요. 반면에 201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철치에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911 사태를 겪자마자 그는 이 교회가 거짓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닥쳤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는 알고 흥분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게 좀 풀어놨는데 제목을 Run out for life, 살려면 도망가라, 그런 제목의 설교예요. 살기 위해서 달리세요. 벗어나십시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가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데서,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마귀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제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설교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은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귀들의 장소라고 해요. 마귀들의 장소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 자리를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치중하는 겉사람의 교회도 동일하게 치중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애통해하는 걸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어떻게 버가모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소아시아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한국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선교지를 이런저런 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인도네시아도 가고 니카라과도 가고 남아공도 가고 케냐도 가고 거짓 복음이 수도 없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저 복받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만 부흥해. 아니,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부흥은 사람 늘어나는 건 재앙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겉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이지,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지, 복받겠다고 줄 서 있는 그런 사람 많은 데가 부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만간에 재앙이 닥칠지어다.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줄곧 스펙을 쌓는 인생 아니에요? 그도 세상 사람처럼 겉사람을 키우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지만 이 속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 속사람에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는 것.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 3년간 목회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잘 알 거예요. 물론 뭐 개인 개인을 위한 기도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핵심은 뭐냔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득 찬 차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야 세상 것 같들 아닙니까? 잠깐 성경 읽을 때, 잠깐 설교 들을 때, 잠깐 뭐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잘못 읽으면 뭐 딴 생각하면서 읽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그리스도 생각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실증 안 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시냐? 믿음으로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뭐냐? 그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사랑이 아니고, 표피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겉모습에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그런 사랑, 터가 굳어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사랑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울의 계속 기도 제목은 그들의 사랑이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지요. 사랑이 뿌리를 내려야 든든하게 사랑이 자라나죠. 사랑도 비실비실한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같이 보이는데 사랑 아닌 게 많잖아요. 가만 보면 아무 알맹이가 없는 거 있잖아요. 매일 사랑한다고 뭐 고백하는데 그래놓고는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진실로 뿌리가 박히려면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이, 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소서. 그리고 그들 안에 사랑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란 말이에요. 야, 바울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쏙쏙 드는 기도만 하니? 그래서 바울이 뭐 가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전하지만 뭐 변변하게 말도 잘 못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까닭은 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그런, 사실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굉장히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거의 뭐 없는 게 없어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는 교회인데 사랑이 없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1절로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말이죠, 딱 한마디로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속사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거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속사람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냥 겉으로 뭐 잘하는 것도, 그것도 뭐 중요하죠. 그러고 뭐 마음 그냥 틈만 나면 선물하고 뭐 돈을 찔러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뭐.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진지한 사랑,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내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세상을 다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네가 모든 방언을 다 할지라도 그 다 헛소리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제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그래 18절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지식이라고 쓴 단어가 말이죠, 그노시스라는 건데, 이 단어를 특별히 택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야 구원을 그렇게 함부로 받는 게 아니야, 비밀한 지식이 있어야 소수가 받는 거야.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요, 에? 사랑할 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세상 비밀을 다 알아도 헛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공부도 하고 뭐 외우기도 외우고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느 한두 사람이 그것은 무슨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모든 지식이 다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충만해져요. 사랑은 사랑을 부르고 사랑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넓이란 사랑의 포괄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에 담기지 않을 게 뭐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악한 자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하고 자기 친구는 사랑할 줄 알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넓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란 말이죠. 길이는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한 것,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길이, 지고한 사랑, 그 사랑의 지고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저 주님 내 사랑으로 사랑 안 하겠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닿기만 하면 우리가 족합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뭘 가져야 우리가 충만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점점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점점 더 난폭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팍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도 내 것밖에 안 구하기 때문에. 오늘 20절 21절은 송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면은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구하면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항상 구하면은 주님 넘치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날 때 이런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교회가 생긴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드로아에서 건너와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때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다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이 구한 것보다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이만큼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애통함은 이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비록 성경에서나마 이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도 동일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드리기로 결심하십시다. 성경을 읽는 기도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까닭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함이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까닭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예배이고 경배임을 기억하는 까닭이오니, 주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비노니 주님 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진정한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애끓는 기도, 간절한 기도, 전심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구해야 할 것, 교회가 진실로 어디 위에 서야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는 겉사람에게 아직도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도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도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께 초점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머리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속사람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속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애통함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눈물병을 개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눈물병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의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요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고 사랑의 터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께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통곡이 쏟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넉넉히 품고 이 땅을 주께로 올려드림으로써 회복되는 것을 보는 기적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